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9절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 이제 소경의 이야기를 이제 같이 함께 나누었는데요. 소경의 이야기와 함께 더불어서 오늘 하신 말씀도 이제 7장부터 시작되었던 그 초막절 기간 안에 다 주어진 사건이고 이야기들입니다. 지금 초막절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을 양의 문이라고 부르시고 또 선한 목자다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죠. 그 소경 이야기랑 오늘의 이야기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소경되었던 자가 눈을 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이제 증거하니까 유대교의 그 공동체 안에서 쫓겨났죠. 근데 이 쫓겨난 이 사람을 예수님은 당신의 양우리에 잘 받아주셨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이 이제 당신을 양의 문이라고 부르셨는데 그 양의 문에 대한 초점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이질적인 좀 호칭이죠. 내 자신은 나는 문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는 사실 참으로 이처럼 쉬운 비유 표현이 없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목자들은 이제 낮에는 양들을 이제 데리고 나가서 이제 풀어놓고 그리고 이제 방목하죠. 그리고 밤이 되면은 맹수들이 많기 때문에 지키기 위해서 이제 울타리로 쳐놓은 이제 그 울타리 안으로 이제 양들을 다 몰아놓고 그리고 안전하게 이제 거하게 한 다음에 자신은 양의 그 우리의 문에서 이제 밤새도록 이제 그 위협을 이제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짐승의 공격을 받지 않도록 이제 자기의 어떻게 보면은 생명을 걸고 지키는 것이죠. 4세기경쯤에 그 살았던 유명한 그 교회 교부 중에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얼마나 말씀이 정말 힘있고 그리고 선했는지 이 황금입이다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분입니다. 이분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할 때는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부르시고 우리를 돌보실 때는 선한 목자라고 칭하신다 이랬습니다. 오늘 그래서 양의 문과 선한 목자는 좀 같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선한 목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절에 보시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이해가 되시나요? 사실로 믿어지십니까? 사실이라고 합니다. 양들은 그 목자의 그 음성을 정확하게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그 한 이야기가 있어서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80년대 후반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어떤 한 마을에서 세금 문제로 좀 갈등이 일어나고 결국 이제 폭동이 일어났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그 마을을 점령하고 이번 기회에 이제 본때를 좀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혼을 내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 일단 장악했다라는 그 힘의 표시로 가축들을 다 끌어다가 한 큰 우리 안에다가 철조망을 치고 이제 넣어놓았답니다. 며칠 후에 어떤 한 여인이 자기 아들과 함께 지휘관을 찾아왔대요. 그래서 통사정하면서 말하기를 정말 나는 과부인데 이 양이 없으면 우리는 살 길이 막막하다. 그러니까 내 양들에게 좀 풀을 먹일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이랬답니다. 그랬더니 지휘관이 좀 농담 삼아서 좀 비아냥거리면서 그 우리로 데려가면서는 그 뭐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있었겠죠. 거기에서 당신 양 찾을 수 있으면 찾아가 보라고 했답니다. 했더니 여인이 반색을 하고 진짜 그래도 되냐고 묻더랍니다. 그래서 진짜라고 했더니 그랬더니 이제 그 아이를 데리고 이제 그 우리에 가서 문을 열고서는 그 아들이 그 양들을 칠 때 부르는 노래를 부르니까 몇몇 양들이 머리를 쳐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앞장서서 이렇게 가니까 오늘 본문에도 사제를 보면 나오죠.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 그래서 앞장서서 노래를 부르면서 갔더니 그 양들이 따라 나오더랍니다. 그런데 그 양들이 전부 다 그 여인의 양이었는데 25마리 정확하게 따라 나왔다고 합니다. 참 놀랍죠? 어떻게 그렇게 주인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 저는 이 이야기를 이제 읽으면서 주인 알아보는 점에 있어서는 양들이 사람보다 훨씬 낫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면 우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다 또 이런 생각도 좀 있었습니다. 왜 우리는 주님 음성을 듣지 못할까요? 저는 알아들으면서도 못 알아듣는 척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예수님의 양이라면 목자 음성을 다 알아듣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척하는 건 아니에요. 진짜 못 듣는 겁니다. 예수님이 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들락날락하며 꼴을 얻는다. 이 꼴이라는 건 목초를 얘기하는 거죠. 이 구절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를 한층 좀 깊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구원을 못 받았든지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분을 통하여 들락날락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꼴을 먹어본 적이 없든지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야 될 지점은 뭐냐면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생명의 꼴을 먹여주시는 주인이신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또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제 이 문제이고요.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그 풍성한 생명의 꼴을 내가 정말 주셔서 먹는 그런 몫이 있는가 그것이 진짜인가 이제 이 부분이죠. 10절의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면 우리는 알량한 생명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는 그 주님의 의도와 행동에 합당한 그런 우리의 생명의 부요함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거를 맛본 적이 없으면 결국은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놓치고 산다라는 결론이 아닐까요? 늘 이제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늘 자기 생각에 함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취향이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자기 방식대로 안 되면 못 견디는 그 자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목자의 음성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그 말은 성경에서는 좋은데 실제로 내 삶에서는 안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해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야 된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지금 어떻게 변질될 수 있느냐 하면 그것이 어떻게 변질될 수 있냐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시면서 내가 기대하고 내가 간구하고 하는 건 뭐 오히려 뭐 들어주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제 그런 완전히 그 변질되고 방향이 완전히 뒤틀린 그런 삶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줄여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치명적인 이유는 우리가 자기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꺾지 못하고 그 안에 함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진정한 문이시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럼 어떤 문으로 들어가고 그 문으로 들어갔다가 또 어떤 상태로 또 나와야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문이라는 것은 옛날로부터 상징적인 의미를 가졌다고 해요. 그 제가 좋아하는 안셀름 그린이라는 그 독일의 영성 신학자인데요. 그분이 뭐 우리나라에도 오시고 굉장히 유명한, 또 책도 굉장히 많이 쓰셨고 뭐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팔리고 했던 분입니다. 뭐 어떤 뭐 감추어진 어떤 분이 아니라 굉장히 널리 알려진 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안셀름 그린의 연구에 의하면 이 문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다 알듯이 한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세상의 영역에서 천상의 영역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어떤 통로를 상징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문화 속에, 기독교 문화가 아니더라도 많은 문화 속에 이 천국 문이라는 상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천국 문이라는 건 우리가 동경하는 어떤 그 곳을 이제 가리켜서 그걸 통과해야 된다라는 거죠. 과연 내가 그 어떤 문을 통과하고 살고 있느냐라는 그 부분이 이제 우리에게 가르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가끔가다 꿈에 문에 대한 꿈 꾸십니까? 갑자기 꿈 얘기해서 저 사람이 왜 저러나 그러게 실 것 같은데요. 꿈도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집 문을 찾지 못한다라든지, 없으신 것 같네요. 네. 아니면은 정말 그 문이 닫혀 있는 상황인데 열리지가 않아서 막 답답한 그런 꿈이라면 그건 무슨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걸까요? 단절된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 내가 무엇으로부터 단절되어 있구나. 꼭 내가 필요하고 내가 들어가야 할 그곳에 내가, 그곳으로부터 내가 단절되어 있구나. 지금 그 부분이죠. 그러니까 문은 항상 바깥에서 보면은 입구죠. 그러나 안에서 나갈 때는 출구입니다. 저 문 이쪽에다가 지금 엑시스라고 써 있는데요. 엔트런스라고 써 있을 리가 없습니다. 나가는 문이니까. 그러나 문은 똑같은 문이죠. 문을 들락날락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들어가서 좋은 목초를 얻고, 그뿐 아니라 그 목초를 섭취하고 힘을 얻어서 그 문을 통해서 다시 삶의 현장으로 나와서 그 생명의 힘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내가 나와서 살긴 하는데 들어간 적이 없고 들어가서도 어떤 힘을 얻은 적이 없으면 나와서 내가 사는 삶은 예전의 삶과 뭐 똑같은 삶이죠. 변화 없는 삶입니다. 이것을 제가 조금 더 정교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 그러니까 내가 나도 몰랐던 나의 깊은 내면의 세계로 들어가는 사람만이 생명의 꼴을 얻고, 예수를 통해서 또 그 생명의 꼴을 얻은 채로 현실로 나오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고 나오는 사람, 그 사람만이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면,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에 나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 환히 밝혀주십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마음 가지고 있는 건 아시죠? 근데 우리의 마음이 한계가 있습니까? 아니면 한계가 없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끝이 있습니까? 끝이 없습니까? 끝이 닫혀 있습니까? 끝이 열려 있습니까? 점점 더 쉬운 질문으로 간 것 같아요. 끝이 닫혀 있습니까? 열려 있습니까? 그냥 짐작으로라도 생각해 보시면 아실 수 있죠. 끝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끝을 발견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그 당신의 빛 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면 우리는 이전에는 보지도 못했던 우리의 마음의 끝자락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과 맞닿아 있더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큰 감격이죠.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이런 성경의 보편적인 여러 그런 이런 표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 때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고 결속되어 있다는 뜻 아닙니까? 여기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표면에서 역사하는 어떤 욕망의 굴곡이라든지 변덕스러움 속에서 역사하지 않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의 표면에서 먼저 드러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내 내면의 세계, 마음의 세계에서의 역사가 있어야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과 그 힘이 나의 삶에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자신조차도 끝을 알 수 없는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 그분의 생명의 꼴을 먹이십니다. 이사야서 12장 3절에 보면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읽어드린 본문인데요.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이다라는 그런 그림적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옛날에 우리 동네에 보면은 이렇게 우물을 들여다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우물 끝이 이렇게 보입니다. 뭐 5m, 10m, 뭐 깊어야 그 정도 되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뭐 그런 얕은 우물도 있지만 보통 한 수십 미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우물 끝에 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레박을 줄로 연결해서 쭉 내려놓으면 뭔가 닿는 부분이 있고 거기서 끌어올릴 때는 물이 마실 수 있는 생수가 끌어올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구원의 생수라는 것이 이렇게 깊이 우리는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내면과 마음의 세계 속에서 끌어올려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마음의 세계는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하는 말은 정말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우물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을 향한 정말 주님을 향한입니다. 주님을 향한 깊은 묵상과 나의 생각을 정리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주님을 향한 깊은 묵상과 주님을 향한 간절한 염원을 올려드릴 때 마치 변화산에서 그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보이셨듯이 내면의 새로운 차원 속에서 세상의 빛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심으로 사랑과 은총의 꼴을 먹이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그 좀 구름뜬 얘기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있으신 것 같아요.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내게 생명의 힘을 주시는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신의 내면의 깊은 곳을 터치다운하면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이 기쁨의 생명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다시 나의 삶의 현장으로 나왔을 때는 번번이 찾아오는 욕망과 유혹이나 또는 시련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받아칠 수 있게 됩니다.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시편 23편 1절에서 3절까지 유명한 말씀 한번 보면은 이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리고 다윗의 고백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입니다. 이 유명한 말씀 속에서도 그러합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어떤 그 세상의 표면에 있는 어떤 편안하고 그리고 또 화려한 어떤 그 장소를 가리키는 물리적인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지금 엄청난 시련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엉뚱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겠지만 그 이유는 악한 상황이 더 나은 상황으로 바뀌어서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그 사람의 묵상과 그 기도가 깊어졌을 때 자신의 내면 속에서 생명의 힘으로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질적인 생명의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한복음 주제인 이 생명의 길에서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한다라는 10절의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이 10절 말씀이 요한복음의 요절 몇 개를 꼽으라 그러면은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생명의 길, 생명의 길에 관해서는 우리가 또 우리 생각으로 알 수 아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다루게 될 선한 목자가 어떻게 사셨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배우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양을 다음 주로 좀 넘겨놓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그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 도둑을, 그러니까 생명의 길을 방해하는 이 도둑을 도대체 누구로 생각하고 말씀을 하신 건가 하는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도둑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아까 제가 잠깐 힌트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 9장이랑 연결되어 있다 그랬죠? 그러면 도둑은 누구죠? 그 소경을 쫓아낸 바리새인들과 그 지도자들이죠. 정말로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 눈뜬 소경의 생명의 존엄성을 인정해주고 그를 지켜주고 더욱더 올바른 진리로 인도해주려고 하기보다는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쫓아낸 것이죠. 법의 보호도 없고 이제 경제활동도 보장하지 않는 이제 뭐 죽든지 말든지 사람을 아주 내치는 가혹한 행위를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과 지도자들을 일컬어서 도둑이라고 하시면서 이들은 바로 이렇게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치는 자들이다. 그리고 이들이 바로 예수님께는 도둑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정말 자기 자신의 존엄성도 중요한데 다른 사람의 존엄성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지킨다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인간은 그냥 법의 제재도 없고 그리고 최소한의 도덕이 없다면 그럼 우리는 사람들의 존엄성 같은 것은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거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사람은 존엄하게 지켜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엄성이 망가지고 존엄성을 빼앗긴 그런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해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그토록 크신 사랑만큼이나 존엄한 존재라는 뜻이니까요. 결국 사람을 보는 눈이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만나고 듣고 그리고 익혀지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또 세상적인 기준에 계속 이렇게 우리가 빠져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이 나쁜 줄 모르고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다른 사람의 존재의 가치도 이해하거나 인정해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존재 가치도 이것이 내 삶에서 그렇게 큰 몫이다, 중요한 요소다, 이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주파수가 어긋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너무나 가치 있다고 말씀하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합당하게 지어가시려고 지금 모든 에너지와 초점을 쏟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존엄하다라는 그 가치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의 삶을 보지 않고 자꾸 세상과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기준이라는 것을 뭐 여러 표현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의 세상의 기준, 인간의 기준은요, 항상 무엇을 만나거나 무엇을 하든지 하면 이게 득이 되는가 실이 되는가 그것부터 따집니다. 그것이 나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우선순위에 올라있고 그것에 완전히 지배를 당하니까 나쁘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득이 되느냐 실이 되느냐, 내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이 씨름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직장을 일할 때 이것이 내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사람을 만날 때도 저 사람이 내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물론 우리 중에 그런 분들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예배도 나오실 때도 내가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물론 영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러나 항상 자기의 존엄성을 떠난 그 세상적인 가치에 내가 득이 되느냐 실이 되느냐, 또 나의 자존심이나 열등감이나 이런 것들을 잘 컨트롤하기 위해서 득이 되느냐 실이 되느냐, 우리 사회와 문화의 모든 면에 이것이 지배합니다. 모든 면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학문 세계도 그렇고요, 경제 세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취미 생활도, 또는 우리가 사람에서 서로 만남 가운데서도 내가 오늘 저 사람과 만나면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이걸 따지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이 손실이야, 네, 득실을 따져서 우리가 경쟁력을 높이자라는데 뭐가 잘못된 것이냐,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포텐셜이 높은 사람은 끝까지 올려놓고 만약에 그렇게 못하는 사람도 그 사람들 보면서 도전받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상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럼 우리 다 같이 윈윈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표면적으로는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스마트폰도 좀 뭐 더 낙후된 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더 좋은 것만 항상 더 나오고요. 뭐 뭐든지 다, 자동차도 그렇고 뭐 우리 쓰는 것들은 다 항상 좋은 것만 나오죠. 그런 경쟁 사회에서 우리가 이겨나가는 것을 계속 가르치고 그것이 지배하니까. 그런데 경쟁하려고 하고 이기려는 한가운데서도 설령 이긴 자가 되든지 또는 진 자가 되든지 간에 양쪽 다 결국 궁극적으로 만나게 되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삶에 대한 회의, 내가 이게 지금 내가 사는 게 맞나 하는 자기 비하, 그리고 그치지 않는 두려움, 그리고 끝내 극복하지 못하는 열등감과 수치심, 이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 결과에 봉착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꼴을 먹고 자라야 한다라는 그 존재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신 것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 가장 힘이 나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가장 힘이 나요. 내가 공감받으면, 내가 공감되면 내가 힘이 납니다. 내가 뭔가를 이루었을 때도 힘이 나고요. 다 힘이 납니다. 힘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것이 정말 오래 갔습니까? 나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준 사람이 조금 섭섭한 말 한마디 하면은 완전히 와르륵 무너지는 게 우리 현실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꼴을 먹고 살겠다라는 것입니까? 득실 따져서 득이 되는 그 꼴을 먹고 살겠다라는 건데 그것은 결코 우리를 영원하게 지켜주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꼴을 먹게 하시는 우리의 내면의 깊은 곳에서의 예수님과의 만남,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인 통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내 마음의 끝자락이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지 못하면 득과 실을 따지는 그 기준과 시야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우리는 또 어디서든지 간에 우리는 끊임없이 바른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하자고 강조하고 서로 격려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식을 강조하게 되면 결코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대한 관심은 없어질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삶의 표면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한 우선순위, 이것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베개 하나라도 좀 깨뜨리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상 득과 실을 따지는 그런 삶의 반복적인 그런 방식을 계속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먹이시려고 하는 꼴, 그 좋은 목초, 그것을 과연 나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을 성찰하시는 가운데 정말 이 풍성한 꼴을 약속하셨고 보장하시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정말 충만하게 공급받으시는 선한 목자의 양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시고 또 오늘도 풍성하게 부어주시겠다고 보장하신 이 주님이 주시는 꼴을 생명의 양식을 나는 과연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의 삶은 어디에 지금 막혀있고 주님의 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깊이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문되심을 통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고 말씀하셨고 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는 주님의 그 선한 목자 되신 의도를 저희들이 번번이 놓치고 살았음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생명에 또 저희들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 부요해질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이 늘 우리에게 강권하셔서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를 활짝 열고 듣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함께하여 주신 은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